너 자신을 알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유명했다는 이 격언을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경구로 삼았습니다. I may be wrong.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트란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죠. 너의 동기를 스스로 의심해보라. 너의 업적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너 자신만큼 관심을 가질 거란 착각을 버려라.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바로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의 여부이지요.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자기가 바라는 자신, 그리고 남들이 보는 자신 간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러셀식으로 말하면 이런 자기 객관화야말로 행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요? 20세기 최고의 지성 버드란드 러셀의 명에세이 행복의 정복과 함께하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12월 6일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에도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기 위해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일린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우리 모두에게 우주의 중심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심인 자신을 한가운데에서 떼어내서 3인칭의 자리에 놓는 것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행복으로 가는 길은 멀어지고 질투와 피해망상과 죄의식 등등의 불행한 감정에 시달리며 살게 된다면 생각만으로도 우울하죠.
버트란드 러셀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어제 피해망상 첫 번째 감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러셀이 말한 원칙 네 가지는 액자로 만들어 걸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억울한 사람이란 생각에 시달릴 때 떠올려볼 만한 원칙들이죠. 첫째, 너의 동기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드시 이타적인 것은 아니다.
너의 업적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 너 자신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널 괴롭히고 싶을 정도로 너에 대해 몰두하고 있다고 상상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북마크 게시판에 영어 원문과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십시오.
네, 북마크 게시판이 있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_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디 러버의 True Colors 듣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버트랜드 러셀 에세이 The Conquest of Happiness, 행복의 정복, Persecution Mania, 피해 망상편, 두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피해 망상이 보편적인 감정의 하나이지만 정신 이상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치료법으로 자기를 객관화하는 습관을 기를 것을 권합니다. 그는 자선가에겐 자신의 동기가 전적으로 남을 위한 것만 있는지를 의심해 보라고 말합니다. 정치가에겐 자신이 주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옳은 건 아님을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자선가, 정치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이타주의 말고도 권력에 대한 애정이 숨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망상의 또 다른 숨은 원인인 허영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And in addition to love of power, there is another motive, namely vanity, which operates strongly in such cases. The high-minded idealist who stands for parliament, on this matter I speak from experience, is astonished by the cynicism of the electorate, which assumes that he only desires the glory of writing the letters MP after his name. When the contest is over and he has time to think, it occurs to him that perhaps after all the cynical electors were in the right. Idealism causes simple motives to wear strange disguises, and therefore some dash of realistic cynicism does not come amiss in our public men. Conventional morality inculcates a degree of altruism of which human nature is scarcely capable. And those who pride themselves upon their virtue often imagine that they attain this unattainable ideal. The immense majority of even the noblest person's actions have self-regarding motives, nor is this to be regretted, since if it were otherwise, the human race could not survive.
피해망상의 동기엔 권력에 말고도 허영심이 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말해보겠다. 국회의원에 입무한 이상주의자는 유권자들이 저 사람은 자기 이름 앞에 국회의원이란 직함을 쓰고 싶은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냉소하는 것에 놀란다. 선거가 끝나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그는 결국 냉소적인 유권자들이 옳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상주의는 단순한 동기에 여러 가지 이상한 분장을 시키기 때문에 일련의 현실주의적 냉소도 공인에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습적인 도덕은 어느 정도 애타심을 강요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으로 보아 애타심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자신의 미덕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처럼 도달할 수 없는 이상에 자기가 도달했다고 상상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고상한 사람의 활동도 대부분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며 이 점을 유감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남이 음식을 먹는 데 시간을 소비하면서 자신은 먹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물론 악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체력을 기르려며 영양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동기로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될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공공의 선을 위한 마음 때문에 식사를 하기보다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식사에 적용되는 것은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Whatever is to be done can only be done adequately by the help of a certain zest. And zest is difficult without some self-regarding motive. I should include among self-regarding motives, from this point of view, those that concern persons biologically connected with oneself, such as the impulse to the defense of wife and children against enemies. This degree of altruism is part of normal human nature, but the degree inculcated in conventional ethics is not, and is very rarely attained genuinely. People who wish to have a high opinion of their own moral excellence have therefore to persuade themselves that they have achieved a degree of unselfishness that it is very unlikely that they have achieved, and hence the endeavor after saintliness comes to be connected with self-deception of a kind that easily leads on to persecution mania. The second of our four maxims, to the effect that it is unwise to overestimate your own merits, is covered, so far as morals are concerned, by what we have already said. But merits other than moral should equally not be overestimated. The playwright whose plays never succeed should consider calmly the hypothesis that they are bad plays. He should not reject this out of hand as obviously untenable. If he finds that it fits the facts, he should, as an inductive philosopher, adopt it.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확실한 열의가 있어야 그 일을 마칠 수 있으며, 이기적인 동기가 없으면 열의는 생기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이기적인 동기 중에 가령 처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처럼 자기 자신과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동기도 포함시켰다. 이 정도의 이타심은 정상적인 인간성의 하나이지만 인습적인 윤리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도가 훨씬 높아서 실현하기 극히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도덕적 탁월성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타심에 도달했다고 확신해도 좋은데, 이런 이타심에 도달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성자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노력은 일종의 자기 기만이고, 자기 기만은 쉽게 비해 망상을 일으킨다. 네 가지 원칙 중에 둘째 원칙, 즉 자기 자신의 업적을 과대 평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원칙은 도덕 문제에 한해서 이미 논한 바 있다. 그러나 도덕 이외의 부분의 업적도 마찬가지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한 극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문제가 있는 가설을 냉정히 고려해야 한다. 이 가설이 터무니없다고 물리쳐선 안 된다. 이 가설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귀납적인 철학자처럼 이 가설을 채택해야 한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버트랜드 러셀 에세이 행복의 정복, 비해망상 편 두 번째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맨해튼 트랜스퍼의 Soul Food to Go, Sina 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동기를 선의와 이타주의에서만 볼 때 비애망상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아울러 첫 번째 원칙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러셀은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를 예로 들면서 역사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업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실이 인정된 경우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술가의 두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천재인데도 인정을 못 받는 예술가와 허영심에만 들뜬 재능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자라면 인정받겠다는 욕심 없이 자기 길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자라면 그런 고집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There is no way of knowing to which of these two categories one belongs. If one is afflicted with the impulse to produce unrecognized masterpieces. If you belong to the one category, your persistence is heroic. If to the other, ludicrous. When you have been dead 100 years, it will be possible to guess to which category you belonged. In the meantime, there is a test, not perhaps infallible. If you suspect that you are a genius, while your friends suspect that you are not. The test is this. Do you produce because you feel an urgent compulsion to express certain ideas or feelings, or are you actuated by the desire for applause? In the genuine artist, the desire for applause, while it usually exists strongly, is secondary. In the sense that the artist wishes to produce a certain kind of work and hopes that that work may be applauded, but will not alter his style even if no applause is forthcoming. The man, on the other hand, to whom the desire for applause is the primary motive, has no force within himself urging him to a particular kind of expression. And could therefore just as well do work of some wholly different kind. Such a man, if he fails to win applause by his art, had better give it up.
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걸작을 쓰겠다는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면 위의 두 경우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판별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허영심에 들뜬 재능 없는 경우라면 그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죽고 100년이 지났을 때 그 자신이 어느 편에 속했는지 짐작하려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편 절대적으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고려해볼 만한 기준이 있다.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의심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관념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선 못 견딜 정도로 긴박한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작품을 쓰는가? 아니면 찬양받고 싶다는 갈망에 시달리는가? 진정한 예술가도 찬양받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이다. 예술가는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쓰고 싶고 또 그 작품이 찬양받기를 바라지만 설사 찬양받지 못한다고 해도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반대로 찬양받고 싶은 갈망이 1차적인 동기가 된 사람은 마음속으로 특별한 표현을 하고 싶다는 힘을 느끼지 못하며 그런 의미에서 전혀 다른 작품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예술이 찬양받지 못할 경우 그냥 포기하는 편이 좋다. 셋째 원칙,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Our third maxim was not to expect too much of others. It used to be customary for invalid ladies to expect at least one of their daughters to sacrifice themselves completely in performing the duties of a nurse, even to the extent of foregoing marriage. This is to expect of another a degree of altruism, which is contrary to reason, since the loss to the altruist is greater than the gain to the egoist. In all your dealings with other people, especially with those who are nearest and dearest, it is important and not always easy to remember that they see life from their own angle, and as it touches their own ego, not from your angle, and as it touches yours. No person should be expected to distort the main lines of his life for the sake of another individual. On occasion, there may exist such a strong affection that even the greatest sacrifices become natural. But if they are not natural, they should not be made, and no person should be held blameworthy for not making them. Very often the conduct that people complain of in others is not more than the healthy reaction of natural egoism against the grasping rapacity of a person whose ego extends beyond its proper limits.
병든 어머니가 자기 딸 중 하나가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을 간호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성에 어긋날 정도로 이타심을 요구한 것이다. 이타주의자의 손해가 이기주의자의 소득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도 늘 잊기 쉬운 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인생을 생각하지 남의 입장에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어그러뜨릴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선 가장 큰 희생마저도 자연스러워지는 애정이 있긴 하지만 그 희생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불평한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적절한 한계를 지키지 않고 자아를 확신시키는 인간의 탐욕을 좋아하지 않는 반응, 다시 말해 자연스러운 이기주의의 건강한 반응인 것이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버트랜드 러셀 에세이 행복의 정복, 피해망상 두 번째 이야기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김목인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원칙만 남았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생각한다고 착각하지 말라입니다. 피해망상의 정신병적인 희생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고 밤낮으로 전력을 다한다는 무서운 상상에 시달린다고 러셀은 말합니다. 비교적 정상적인 비애 망상의 희생자도 모든 행동이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관련성은 전무하고 그저 그 사람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주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러셀의 해석입니다. 특히 사회에서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영원히 생각하고 있다고 상상한다면 이는 정신 이상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You make a speech, let us say, at some public dinner. Photographs of some of the other speakers appear in the picture papers. But there is no picture of you. How is this to be accounted for? Obviously, not because the other speakers were considered more important. It must be because the editors of the papers had given orders that you were to be ignored. And why should they have given such orders? Obviously, because they feared you on account of your great importance. In this way, the omission of your picture is transformed from a slight into a subtle compliment. But self-deception of this kind cannot lead to any solid happiness. In the back of your mind, you will know that the facts are otherwise. And in order to conceal this from yourself as far as possible, you will have to invent more and more fantastic hypotheses. The strain of trying to believe these will, in the end, become very great. And since, moreover, they involve the belief that you are the object of widespread hostility, they will only safeguard your self-esteem by inflicting the very painful feeling that you are at odds with the world. No satisfaction based upon self-deception is solid. And however unpleasant the truth may be, it is better to face it once for all, to get used to it, and to proceed to build your life in accordance with it.
예를 들어, 당신이 어느 중요한 만찬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자. 다른 연사의 사진은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는데 당신의 사진은 실리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른 연사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신문 편집자들이 당신을 무시하라고 명령한 것이 틀림없다. 그럼 편집자들은 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 그건 당신이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어서 두려웠던 것이다. 자, 어떤가? 당신의 사진이 빠진 건 사소한 일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미묘한 자기 찬사로 변해버렸다. 이런 자기 기만을 통해선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당신도 마음속으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가능한 한 당신 자신에게 숨기려고 더욱더 환상적인 가설을 발명해내는 것이다. 결국 이런 가설들을 믿으려고 애쓰는 긴장된 노력만 커진다. 그런데다 당신 자신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존재라는 엉뚱한 신념까지 이 가설에 더해질 경우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과 맞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자기 기만에 근거한 만족은 어떤 것도 견실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단호하게 진실에 직면하고 진실에 익숙해져서 그 진실을 토대로 당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버트란드 러셀 에세이 행복의 정복 피해망상 이것으로 감상을 마칩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Killers의 Mr. Brightside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환상도 비하도 아닌 균형 딱 잡힌 시각을 갖는 것,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란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주제 파악이 자기 객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단다 얘야.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Know thyself.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러게요.
그게 와닿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열림원에서 에릭 엠마뉴엘 슈미트의 소설 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잎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풍월주 12월 15일 일요일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내일 버드란드 러셀의 마지막 에세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론에 대한 공포 이 챕터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븐 스튜디오 소식 알려드리고 있죠. 12월 23일 월요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 오픈 스튜디오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런던 픽의 가디니아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
Always like the drama, always